VOA 세계뉴스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21일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양국의 연합훈련 규모와 범위, 시기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미 국방장관은 전화통화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통상 8월 초 시작하는 훈련의 세부 사항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정부 당국자는 연합훈련의 규모와 날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필요한 것은 해야 하지만 안전도 방어태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며 훈련에 시뮬레이션이 더 많이 필요하고 현장 훈련은 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의회 산하 정보안보위원회 ISC는 러시아가 영국 민주주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SC는 2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4년 당시 독립을 거부했던 스코틀랜드의 주민 투표에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투표에 러시아가 개입하려 했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ISC 보고서는 지난해 마무리됐으나 1년 이상 비공개 상태로 있다가 이번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ISC는 또 보고서에서 정부가 러시아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가 영국을 서방 정보당국 중 최고 목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즉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브렉시트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추가 조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존슨 총리실 대변인은 브렉시트에 대한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데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미니크 랍 영국 외무장관도 영국이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 조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서방 국가 선거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군사비 지출을 삭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1일 러시아 재무부가 2021년부터 23년 사이 국방 예산을 5% 삭감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는 또 20일 발표한 예산안에서 법원 체계와 국가 부채 관리, 공무원 임금에 관한 예산도 10% 삭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집권 아래 국방비 지출을 증액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크렘린궁은 향후 5년간 국내 총생산 GDP의 3% 미만으로 국방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세계은행은 올해 러시아 경제가 6%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의 인권 침해에 연관된 중국 기업 11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20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KTK그룹과 생체인식 연구기관 등 11개 중국 기업과 단체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위구르족을 포함한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탄압과 자의적 구금, 강제노동, 비자발적 생체정보 수집, 그리고 유전자 분석 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남용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미국 회사와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최근 흑해 지역에서 러시아의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연합군이 20일 흑해에서 연례 합동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주관하는 이번 시브리즈 2020 훈련에는 미군 400명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와 불가리아, 조지아, 노르웨이, 스페인, 루마니아, 터키 등 8개국에서 2천여 명의 병력이 참여합니다.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훈련을 위해 미국에서는 미 해군 구축함 포터가 19일 흑해에 진입했습니다. 미 해군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훈련은 해상 차단과 방공, 대잠수함, 수색과 구조 작전 등의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흑해 지역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17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러시아 흑해 함대가 3,000명의 병력과 군함, 전투기를 동원해 전투 준비태세 점검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이 어제 전화회담을 갖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설은 미국의 이익을 버리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국방관리들은 주한미군이 감축 대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이 첫 군사전용 통신위성을 쏘아올렸습니다.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군사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고 미한 공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북한은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이 12도, 자강도와 함경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21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삼지연이 25도, 자강도 모든 지역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어제 전화회담을 갖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정경도 한국 국방부 장관은 21일 전화회담을 갖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전화회담 후 미국과 공동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두 장관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제시된 조건들이 미래 연합군 사령부로 전작권이 전환되기 전까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한 연합 검증 평가는 1단계 기본 운용 능력, 2단계 완전 운용 능력, 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 평가 순으로 진행되는데 미한은 현재 지난해 1단계 기본 운용 능력 검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오는 8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을 통해 2단계 완전 운용 능력 검증 평가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으로 축소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두 장관은 전화회담에서 연합지휘소 훈련에 대한 논의도 했지만 훈련 시기와 규모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선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문홍식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입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근본 전화회담에서 관련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과거에도 논의된 바 없습니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미 관리들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해 이번 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여부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두 장관은 이와 함께 한반도 안보 정세를 공유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한국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엘리엇 앵겔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설에 대해서 미국의 이익을 버리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앵겔 위원장은 20일 VOA에 우리는 4년 전보다 북한의 핵무기와 중국의 공격성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위한 일종의 정치적 이익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의 이익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지난 17일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앵게리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에 실패한 자신의 아시아 정책들을 포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비록 그것이 아시아에서 미국과 우리 친구들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일지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은 19일 트위터를 통해 주한미군 감축은 무책임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베라 위원장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영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도 보호한다며 이런 파트너십은 의회의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이례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벤사스 상원 의원은 17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서를과 관련해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수준의 약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복지 프로그램으로 미사일 시스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와 탄약을 그곳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사스 의원은 이어 우리의 목표는 중국 공산주의 지도부와 핵을 가진 북한의 독재 지도부가 우리를 건드리기 전에 생각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그린 하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과 맞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감사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주한미군 축소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국방관리들은 주한미군이 감축 대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국방부는 전 세계 통합전투사령부들의 병력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대해서도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재검토는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새로운 국방 전략의 일환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세계 경찰국가의 역할에서 탈피해 기회 비용에 기반한 개입이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10대 선결 과제를 제시하면서 재검토를 통해 이미 많은 비용을 절감했고 향후 국방 전략의 최우선 요구 사안에 맞춰 미군을 재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미 육군은 다영역 작전, 공군은 역동적 병력 전개에 따른 기민한 전투 적용, 해군은 광범위한 해양 작전, 해병대는 고급 원정기지 작전으로 불리는 새로운 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교리의 공통점은 새로운 국방 전략과 연동해 빠른 기동성과 유연성을 보유한 현대화한 미군 재편을 통한 병력 투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VOA에 지난 17일 미 본토에서 날아온 B-1 전략폭격기 2대의 괌 배치와 관련해 배치 자체는 임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이번 B-1 전략폭격기 배치도 영내 다양한 장소에 대해 보다 큰 작전 보고력을 갖추기 위한 역동적 전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폭격 임무 부대는 전 세계 어떤 잠재적 위기나 도전에 대해서도 치명적 역량을 갖고 대응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미군의 재배치 검토 움직임과 더불어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축소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최근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전 세계 미군 재편의 일환으로 잠재적 주한미군 축소안을 포함한 옵션을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직 국방관리들은 앞서 나간 보도라며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검토는 연례적 성격이 짙다고 말했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0일 VOA에 인도 태평양 전역은 2018년 발표한 국방 전략 보고서에서 명백히 최우선 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합동군의 구성 변화나 병력 증가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병력 감축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미군 배치 재검토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에 따른 주한미군 축소 검토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두 사안은 무관하다며 정책 적용 측면에서 상호 영향을 방지하는 차단벽이 존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아시아 등에 각각 요구되는 미군 재배치의 주안점이 다른 만큼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 축소로 결론짓는 건 섣부른 관측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미 육군 역시 향후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병력 전개와 관련해 다영역 작전을 기초로 한 유연하고 신속한 전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공표했지만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라이언 메카시 미 육군 장관은 지난 1월 이 같은 새로운 교리가 주한미군 배치나 축소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전혀 없다며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에 전념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No, they're focused on the peninsula. We have other formations and organizations throughout the region that work other relationships.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 8군 사령관은 한국의 관점에서는 미군 배치 검토 움직임과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론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것이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It's not tied to the SMA negotiations. It's tied to a global force posture review, which is healthy.
그러나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안은 미한 방위비 분담 등 협상 교착과는 무관하며 전 세계 미군 배치 상황을 통상 검토하는 건강한 내부 담론의 일환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주한미군 배치 문제와 관련해 전현직 관리들에게 공통된 견해를 듣고 있다며 그것은 주한미군 축소를 야기할 수 있는 한반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would receive from my colleagues both on active duty and retired would be that the conditions have not changed.
샴포 전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 교착 상황과 연계하려는 일부 언론의 움직임은 예상 가능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실존하는 위협이 변하지 않았고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이든 현직이든 국방당국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조언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전직 주한미국 대사들은 미국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관측은 북한이 반기는 일이고 일방적인 결정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는 21 VOA에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대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언급에 대해 북한이 반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전 차관보는 동맹 간 중요한 사안을 대선에 앞서 정치적 이슈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music to the ears of the North Koreans that SB would be doing something like this. I am not going to second guess.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에서 근무한 힐 전 대사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산은 북한의 귀에는 음악이라며 한반도에 2만 8천 명의 미군이 필요한지 2만 7천 명의 미군이 필요한지 예측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미군 감축설은 행정부가 정치적 차원에서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힐 전 대사는 또 주한미군 감축은 전략적 경쟁 상대인 중국과 동맹국인 일본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t's a bad idea because it suggests to the Chinese that the U.S. is making a strategic withdrawal. It's a bad idea because Japan will become very nervous if they are.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철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시사할 수 있고, 일본은 미군이 자국에만 유일하게 남을 경우 매우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은 나쁜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힐 전 대사는 11월 대선 전에 주한미군 감축을 발표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독일에서의 9천 명 미군 감축과 한반도에서의 미군 감축은 사안이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일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에 가하게 될 위협은 훨씬 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1990년대 초반 서울에 근무한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는 미한동맹에 대한 한국 내 평가가 최근 들어 과거 어느 때보다 낮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주한미군 감축의 필요성은 국방부가 따져봐야 할 문제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11월 대선 전 정치적 이슈로 끌고 가선 안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maintain a military presence there. We need to develop better dialogue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as to why we are there. And we
미국의 한반도 주둔은 유지돼야 하며 미군의 주둔이 미국과 주둔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 대해 주변국들과 더 나은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이런 대화를 위해서는 대선 전 정치적 이슈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대선이 끝난 뒤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2009년 주한 미국 대사관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한국에서의 미군 감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안 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결된 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토콜라 전 부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의회 내 강력한 반대 기류가 있어 어려울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There's a lot of congressional support for maintaining U.S. forces in Korea. You know, Congress passed an act of year ago saying that they need to be consulted.
토콜라 전 부대사는 주한미군 유지에 대한 의회 내 지지가 많이 있다며 몇 년 전에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2만 2천 명으로 규정한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천 명으로 규정했으며 2020,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토콜라 전 부대사는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이 미북 협상의 일환으로 얻어내고 싶어하는 것이라며 협상 카드를 북한에 내어주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Withdrawing any U.S. troops would be something that would be something North Korea would want. I would be part of a negotiation. So to withdraw them.
토콜라 전 부대사는 한반도에서 미군 주둔과 관련한 검토는 어느 시점에 이뤄져야 할 일이라면서도 동맹을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공동으로 평가해 그에 따른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동맹 한쪽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서프라이즈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긴밀한 조율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한국이 첫 군사전용 통신위성을 우주공간에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독자적 군사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고 미한 군사 공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오후 5시 30분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아나시스 2호를 팔컨 9 로켓에 실어 우주로 날려보냈습니다. 아나시스 2호는 고도 약 630km 지점에서 발사체로부터 분리됐고 발사 38분 만에 첫 신호 수신이 이루어진 데 이어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 19분 프랑스 툴로즈에 위치한 위성 관제센터와 신호를 주고받는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 전용 위성을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아나시스 2호는 약 8일 후 약 3만 6천 킬로미터 상공의 정지 궤도에 안착할 예정입니다. 이후 3개월 정도의 점검 기간을 거친 뒤 한국군에서 인수해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활용됩니다. 장희선 한국방위산업청 대변인은 아나시스 2호가 향후 궤도 내 시험을 진행한다며 이후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개발한 지상 단말기 시험과 평가를 거쳐 올해 안에 실제 운용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아나시스 2호를 쏘아올림에 따라 정보 처리 속도, 전파 방해 대응 기능, 통신 가능 거리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 전용 위성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전시와 평시를 가리지 않고 군 통신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한국 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은 현재 위성을 이용한 부대 간 통신, 부대와 장병 간 통신, 장병과 장병 간의 통신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장병 개개인이 위성 단말기를 착용하고 작전에 나설 경우 언제 어디서든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한국군의 단독 작전 수행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와도 연관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희선 한국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이번에 추진 중인 군 위성 통제 체계 2차 사업이 완성이 되면은 군 단독 운용 가능한 상시적 그리고 안정적 통신망을 군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그동안엔 민군 겸용위성인 무궁화 5호를 사용해 군 통신체계를 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군 전용이 아니어서 데이터 전송 용량 면에서 제약이 많았고 적의 전파 교란, 즉 재밍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방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밍 기술이 좀 많이 발전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군이 지상에서 뭐 통신 체계를 통해서 작전할 경우에는 뭐 재밍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위협적인 부분에서 좀 감소가 될 것 같고요.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한국군의 통신 능력 향상은 미한 군사 공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하고 미국이 소통이 잘 되려면 한국군끼리 소통이 잘 돼서 굉장히 정확한 결과가 소통이 돼야 되는 건데 한국군끼리 잘 취합되지 않은 게 일부 정보만 넘어가면 더 혼란스럽잖아요. 이때까지 이게 잘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군 전용에 이런 게 있으니까 굉장히 한미 공조를 위해서도 좋은 거죠.
아나시스 2호는 한국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공급업체인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무기 판매에 따른 기술 이전이나 반대 급부를 일컫는 이른바 절충 교역 방식으로 제공받은 겁니다. 한국군이 차세대 전투기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택하면서 록히드 마틴은 군 통신위성 1기를 제공하기로 했고 록히드 마틴은 이후 에어버스와 군 통신위성 제조를 위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버스는 자사의 통신위성 유로스타 E-3000을 기반으로 아나시스 2호를 제작했고 계약에 따라 한국군이 소유권을 갖게 됐습니다. 아나시스 2호를 쏘아올린 스페이스X는 세계적인 전기차 생산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한국군은 이번 전용 통신위성 확보를 계기로 감시정찰과 조기경보위성 등 우주 국방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겠다며 국경 봉쇄라는 초강경 조치를 취한 지 약 6달이 흘렀습니다. 최근 주변 나라들이 무역과 항공 운항 등을 재개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봉쇄를 이어가면서 중국과의 무역 감소 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한 건 지난 1월 22일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중국과 국경을 맞댄 북한이 국경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 겁니다. 이후 국경 사이를 통행하는 차량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이 위성사진 등을 통해 관측됐고 중국과 러시아 등을 왕복했던 북한의 국적기 고려항공은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또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사실이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국경 봉쇄 조치 약 6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이 무역을 재개하고 일부 항공편 등에 대해서도 운항을 다시 시작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북한은 전체적인 회복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중 무역이 대표적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중국과의 무역에서 약 6,331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9.4%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두 달치가 합산돼 공개된 1, 2월 무역의 감소폭이 마이너스 29.5%를 기록한 이후 3월과 4월 각각 마이너스 55.5%와 마이너스 66.6%로 매월 비슷한 상황을 이어갔고 5월에도 역시 큰 감소폭을 보인 겁니다. 5월 북한의 대중무역 감소폭은 중국과 무역 기록을 남긴 200여 나라 중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중국의 전체 무역 평균 변화폭 마이너스 8%와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시작된 1, 2월 중국과의 무역의 감소폭이 북한보다 큰 나라는 약 40개였는데 이후 3월 12개, 4월엔 9개 나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어느 정도 중국과의 무역을 회복했지만 북한에는 여전히 국경 봉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지난 몇 개월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 북중 감소폭이 매우 큰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국경을 전면 봉쇄하는 조치를 취한 이후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지역에서 2차 감염 사태가 터지면서 국경 봉쇄 조치가 장기화된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first thing North Korea did was to shut down the border trade with China and the Chinese have also been had a
따라서 이번 상황을 통해 북한이 전염병을 다루는 방법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점도 알 수 있고 이 같은 무역 하락 상황의 지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했다는 설명입니다. 트로이 스탱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도 북한이 다른 나라의 상황을 토대로 국경 개방을 늦추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Given North Korea's lack of medical capabilities, it is, you know, critical that they ensure that, you know, there isn't a risk from COVID-19 spreading further than it likely has.
6월 초에는 국경을 개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국경 인근 중국 지역에서 전염병이 또다시 퍼지면서 이를 미루게 됐고 또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서 국경 봉쇄를 일찍 풀지 않았을 것이란 겁니다. 스탱고론 선임 국장은 북한은 의료 환경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섣부른 행동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는 점점 암울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부터 어려운 경제 상황 탈피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in the Central Committee meeting last December made this is before the pandemic hit was complaining about the inefficiencies in their economic system.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한 경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북한 경제가 당시보다 더 생산적이고 자립적이어야 하며 수입품을 국내산 물품으로 대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뱁슨 전 고문은 이런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게 돼 이미 내재된 문제점에 새롭게 해결해야 될 문제까지 겹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경제가 현재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뱁슨 전 고문은 분석했습니다. 스탱거론 선임 국장은 지난 몇 개월간 북한이 식량과 의약품 수입을 늘렸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앞으로도 이런 물품들을 구매할 만큼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지난주 막을 내린 제44차 UN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서 각국 정부가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서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의 각종 인권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인신매매 실태가 종종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44차 정기회의 마지막 날 회의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 특히 여성과 아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우대를 통한 인권 강화와 관련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Despite many efforts around the globe, trafficking in persons, and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remains a serious concern.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한 미카엘 프라이헤어 폰 운겐 스텐베르크 주 제네바 독일 대표 부대사는 세계적으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신매매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통과된 결의안에서 각국 정부가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인신매매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과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위생과 보건의 접근성이 떨어져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결의안에서 특정 나라를 지목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 각종 인권보고서는 북한의 인신매매 실태를 종종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웃 국가인 중국에서의 인신매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탈북민 등 중국에서 불법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은 현지 인신매매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면서 일부 북한 여성들은 중국 땅을 밟자마자 납치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여성들의 미래국을 알선하는 북중 네트워크가 있으며 이 여성들은 성적 학대, 온라인이나 유흥업소 등을 통한 강제 성매매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여성이 중국 남성과 강제 결혼을 해 성매매와 노동을 강요당하는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 수용소 등에서의 강제 노역과 해외 노동자 착취 등을 북한 정권의 정치적 압박과 재원 마련 수단으로 지적하며 이를 인신매매 범죄에 포함시켰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약 8만에서 12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산하며 정당한 사법적 절차 없이 수용된 경우가 상당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린이를 포함한 수감자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장시간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타와 고문, 강간, 식량 부족 상황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실태는 유엔과 여러 인권단체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를 대대적으로 환기한 2014년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서도 인신매매 실태와 증언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이 보고서는 엄격한 국경 통제로 인해 월경자들이 발각되지 않고 국경을 넘기 위해선 조직적인 도움에 의지해야 한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 중 브로커로 위장한 인신매매 업자들이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무력 또는 속임수로 피해자들을 착취 상황에 처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COI 보고서는 북한 사회에선 여성들이 주된 생계 부양자 역할을 하면서 인신매매 표적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민간단체 코리아 미래계획은 지난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실태를 조사한 성노예, 중국 내 북한 여성과 소녀들의 매춘과 사이버 섹스, 강제 결혼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를 영국 하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와 성매매 등과 관련한 지하시장 규모가 1억 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통신 텔레콤 시장에서 한국의 상황이 가장 우수하며 북한은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미국의 신용평가사가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동통신에서 4세대와 5세대 기술이 대세지만 북한은 여전히 3세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주요 신용평가사인 피치 계열 컨설팅 업체 피치 솔루션스는 최근 갱신한 아시아 통신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1부터 100까지 높을수록 우수한 위험 보상지수에서 한국은 80.5점으로 아태 지역 1위, 세계 5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이어 호주가 78.9점으로 2위, 일본은 77.9점으로 3위, 그 뒤를 싱가포르과 홍콩, 뉴질랜드, 타이완이 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난 3월 말까지 5세대 통신망인 5G 점유율이 9%에 육박할 정도로 선전하고 있다며 국내 선두주자인 SK텔레콤의 단계적인 2G 서비스 종료, 3G 서비스도 곧 단계적으로 모든 업체가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세대 통신망인 3G는 지난 5년간 매년 2에서 3%포인트 감소해 올 1분기엔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며 한국은 4G와 최신 5G로만 이동통신을 운영하는 세계 유일의 시장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최신 환경이 5G 시대의 핵심 차별화 요소가 될 기업 최적화 부가가치 서비스 개발에 사업자들이 전념토록 한다는 겁니다. 5G는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하는데 6초, 실시간으로 시청해도 영상이 끊이지 않는 초광대역 서비스, 고신뢰, 1제곱킬로미터당 100만 개의 기기들을 연결하는 대량 연결 능력까지 갖추어 생활과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치 솔루션스는 북한은 이번 조사에서 18.3점을 받아 조사 대상 38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태 지역 평균 점수인 48.1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아시아 최악의 통신 시장으로 평가받아온 아프가니스탄보다도 더 낮게 평가된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통신 시장이 5G는 물론 4G도 전무할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합니다. 북한 학박사인 이정진 한국 KT 개성지사장은 앞서 BOA에 북한은 2009년부터 시작한 3세대 3G 통신망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술과 자금 모두 5G는 물론 4G 서비스를 시작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4세대나 5세대 이동통신망을 구축하려면 장비 교체 등의 엄청난 비용과 기술이 필요하다며 남북협력이나 외부 투자가 없는 한 북한이 조만간 국산 기술로 3세대 방식을 벗어나긴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미국 남부 엘라바마주에 살고 있는 탈북 여성 테레사 김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9번째 이야기입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아이, 가슴이 막 얼마나 두근거리고 하는지. 근데 이제 백 문제는 자다 깨나서 물어봐도 할 정도로 했으니까 백 문제는 그냥 두닥두닥 다 했죠. 금방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묻고 질문하는 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네가 뭐 북한에서 무슨 어떤 일을 했냐 뭐 이런 거랑 물어본 게 있어요. 이제 그거 이제 물어볼 때 막 얘네들이 말을 잘 안 듣을 땐 잘 안 돼가지고.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은 정착일로부터 1년 후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받습니다. 테레사 씨 역시 미국 시민이 될 날만 손꼽아 기다렸고 동생과 시민권 시험 준비까지 마쳤지만 면접관과 직접 대면하고 질문에 답하는 면접시험은 웬만하면 떠는 법이 없는 테레사 씨를 초긴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면접관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당황해가지고 앉아있는데 이 사람이 그 인터뷰 보는 여자가 나보고 She don't understand 딱 이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자르겠다는 식으로 딱 얘기하더라고. 그런 거 내라는 그 다음에 아이고 안 되겠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앉아서 그 여자 눈 딱 눈동자 마주 보면서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그랬더만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변호사가 또 뭐라고 하더라고.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잘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고 변호사가 이제 다 우리가 통과됐다 그렇게 하고 나와서 이제 얘기해 주더라고. 통과됐다고.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시민권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참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하는 말이 뭐라고 하지 알아요? 나오면서 자기가 오늘로 그만두는 날이래요. 세상에. 한 발 늦으면 우리가 그 여자를 놓칠 뻔했잖아요. 조금만 늦었으면. 그분을 놓쳤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이메일 써서 답장이 와서 그 여자하고 그렇게 연결이 됐으니까 하지. 그 여자는 어떻게 해? 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더라고. 다른데 잡을 다른데로 이제 옮긴다고. 그래서 그게 마지막으로 그 여자하고 그때 헤어졌어요. 야, 5년 동안 그래도 우리가 처음 와서부터 영주권 할 때부터 우리 와서 할 때부터 우리 서류를 다 가지고 있어서 엄청 많이 별렸죠.
처음부터 테레사 씨 자매의 미국 정착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련해주고 영주권 취득까지 도왔던 케이스워커가 이 단체를 떠나기 전에 테레사 씨의 시민권 취득까지 도왔다는 말입니다.
시민 선서하실 때 어떠셨어요?
아유, 완전 가슴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했지? 장엄하다 할까? 뭐라 해야 될까? 야, 너무 야, 이거 미국 시민권 북한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미국 시민권자 됐구나 하는데 너무 눈물 나더라고. 그래서 동생하고 저하고 막 울었어, 진짜. 아, 그래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것도 7월 4일날 독립절에 우리가 또 시민권 땄어요. 그 미국 애들이 나를 보고 독립절에 시민권 따는 사람 별로 없다고, 독립절에 땄다고 다 축하한다고, 콩그레츄레이션즈 아무튼 모두 그러더라고.
테레사 김씨 자매가 시민권을 딴 일은 직장 안에서 화제였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이미그레이션 가서 그거를 한다고 하면 다 두근두근해가지고 할 엄두를 못 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오니까 쟤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다 자기네도 죽게 돼서 해가지고 간다고. 그래서 내가 노하우를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쉽게 할 것인가.
북한 사람도 따는 시민권 내가 못할 소냐. 테레사 씨 자매 사례는 막연하게 시민권 취득을 염려하는 동료들에게 본보기가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 회사 사람들이 시민권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못, 당연히 쫙 해도 못한다는 게, 못하는 게 어디 있는가 하고, 그 못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때 아침 일 시작할 때 정류장에다 시험 문제를, 100문제를 있잖아요. 매일매일 숫자를 줬어. 일하면서 공부해도 12번 한다고.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 나 때문에 시민권 딴 사람, 우리 회사 사람들 다 땄어. 영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15년 전 북한을 떠났고 2008년에 미국의 난민으로 입국해 2013년 미국 시민이 된 테레사 씨. 미국 시민이 되고 난 후 뭐가 달라졌는지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그때는 시민권 좀 따라고 하면 그 무슨 정점이 뭐냐고 나보고 설명하라고 하더라고. 좋은 점이 있냐고. 그냥 시민권자니까 당당하고 아무데 가서나 큰소리 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어디 가서 할 수 있고 그거지 뭐 알아줘서 하는 기냐고. 그거 요즘에 코로나 때도 제일 먼저 돈이 나왔잖아요. 그 정부에서 1200불씩 나올 때도 우리 남편은 좀 늦게 나온, 영주권자들은 늦게 나오더라고. 그 시민권자들은 빨리 나오고 마음상 시민권자니까 어디 가나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그렇죠.
당당한 미국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 테레사 씨에게 신분이 달라진 것만큼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한국에 부모 형제들이 살고 있는 테레사 씨의 남편은 현재 영주권자인데요.
이제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그렇게 이런 메인터넌스 매니저를 하다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아,
네, 그만두고 요즘에 작년부터 그만둬가지고 지금 사업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를 보는 사람이니까 여기 이제 자동차 공장들이 어느 회사에서 기계를 설치해달라 이러면 이제 거기 가서 기계를 설치해주고 이런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작년에. 근데 나는 그런 비즈니스 하는 것보다 그냥 회사 가서 회사에서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을 그냥 받아서 우리는 나는 마음 편히 살고 싶다. 그 비즈니스는 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일이 있을까 없을까 걱정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반대를 한 2년 동안 반대했어요.
집안일을 함께 논의하는 테레사 씨 부부. 2년 동안 반대했던 테레사 씨는 남편에게 찬성하는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사업이란 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 늘 변수가 있는 만큼 기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2년 시간을 줬어요. 2년 동안에 일을 못 써오거나 준 돈을 이제 자금을 만불을 줬어요. 그거 가지고 시작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불을 줘가지고 이거를 말아먹고 2년 후에 말아먹은 다음에 난 모른다. 그때는 다시 회사로 다시 들어가라고. 우리 남편은 자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언제든지 회사에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한테 이렇게 한 마리 던져놓고 지금 시작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1년 돼가지고 총화를 딱 12월 달에 총화 짓는데 보니까 그 만불이 그대로 그냥 살아있더라고. 만불이. 그래서 그냥 그래도 총 장사하는 사람 치고는 그 자본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마이너스 안 나고 그 만불이 살아있는 것만 불거지는 못해도 그래도 이게 내가 못 벌면 그게 안 되지만 내가 보니까 그래도 그다음 남편이 나한테다가 한 달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절반 돈은 나한테다 월급으로 따박따박 주고 이제 만불이 딱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하도록 그냥 가만 놔뒀는데 지금 올해까지 이제 2년째 됐어요.
테레사 씨 남편은 아내의 지지를 받으며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최근엔 애리조나주에 있는 전기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일에 투입됐습니다. 남편이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테레사 씨의 생활에 변화가 생긴 건데요. 테레사 씨의 업무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파트는 이제 오래됐고 다른 한국 사람이 이제 내가 한 사람 양성시켰어요. 양성시켜서 이제 걔는 밤팀에서 일하게 했는데 이 내가 하는 일을 다 똑같이 다 할 수 있게끔 양성시켰는데 이제 이번에 주럭 현대에서 주럭을 생산해요. 이제 다음 해 6월부터 그리고 이제 주럭이 새로운 파트니까 우리가 지금 빌딩을 하나 새로 크게 지었어요. 이제 그거 하는데 이제 우리 매니저가 그러더라고. 이제 저쪽 새 파트를 맡아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나보고.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
네, 이미 나왔어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공장이 하나 더 들어섰는데 회사 측은 테레사 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매니저를 통해 알려왔습니다.
가끔씩 가서 지금부터도 시작도 조금씩 확인하고 있고 이제 정상적인 양산은 이제 다음에 6월부터 시작합니다.
For the rest of 50대 탈북난민 테레사 씨는 일에 대한 새로운 열정이 늘 샘솟는다고 말하는데요. 테레사 씨는 늘 그렇듯 식지 않는 열정을 스스로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비오에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국 남부 엘라바마주에 살고 있는 테레사 김 씨의 마지막 사연,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경남도 장진과 양강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20도 가까운 기온으로 시작됩니다. 또 낮에는 함경북도와 양강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평안남도는 오전에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21도, 양덕은 19도, 구성은 20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이 31도, 양덕 32도, 구성은 33도까지 오릅니다. 자강도 대체로 맑겠지만 희천 지역에 오전에 구름 많고 강계는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18도, 강계 20도. 낮 최고 기온은 모든 지역이 34도로 북한 지역에서 가장 무덥겠습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구름 많은 날씨에 해주 지역만 오후에 맑아집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21도, 사리원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0도입니다. 강원도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21도, 평강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0도 사이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고 신포 지역만 오전에 구름 많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21도, 성진 김책 20도, 장지는 14도에서 시작되지만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1도 사이까지 오르겠습니다. 양강도입니다. 오전에는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는 해산과 삼지연 지역이 맑아집니다. 풍산김영권의 아침 최저는 12도, 삼지연도 12도, 해산은 15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풍산김영권과 삼지연은 27도, 해산은 31도입니다. 동해상은 맑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고 물결은 동해와 서해 북부 해상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B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국교 수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무엇보다 두 나라 사이의 전쟁으로 인한 어두운 유산을 직시해야 한다며 국교 수립은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1980년대 미국과 베트남은 미군 유해 발굴을 통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양국 관계 개선으로 이어졌으며 1995년에는 공식적인 국교 정상화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그 후 우리는 양국 공통의 이익에 기초한 우정을 쌓아왔으며 상호 존경 그리고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담대한 결의를 다져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의 놀라운 경제 발전을 위해 엄청난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량은 7,000%나 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기업들은 베트남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 주민 수백만 명이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은 교육을 비롯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확대했습니다. 현재 3만여 명의 젊은 베트남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과 베트남은 전쟁터에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두 나라는 협력적 안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폼페오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호가 베트남의 다낭을 친선 방문했습니다. 루즈벨트호는 전쟁 이후 베트남을 방문한 두 번째 미국 항공모함입니다. 또 미국은 4년 전에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풀었습니다. 현재 미국과 베트남 군 당국은 상호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2020년 미국과 베트남 수교 25주년을 축하하면서 우리는 강하고 독립적인 베트남 그리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새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영국 의회산하 정보안보위원회 ISC는 러시아가 영국 민주주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SC는 2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4년 당시 독립을 거부했던 스코틀랜드의 주민투표에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투표에 러시아가 개입하려 했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ISC는 보고서에서 ISC 보고서는 지난해 마무리됐으나 약 1년 이상 비공개 상태로 있다가 이번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ISC는 또 보고서에서 정부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영국은 러시아 정보당국의 최고 목표 가운데 하나라며 즉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브렉시트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추가 조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존슨 총리실 대변인은 브렉시트에 관한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데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미니크 랍 영국 외무장관도 영국이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 조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서방 국가 선거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는 미국이나 영국, 그외 다른 국가의 선거에 절대 개입한 적이 없다며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 공포증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군사비 지출을 삭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1일 러시아 재무부가 2021년부터 23년 사이 국방 예산을 5% 삭감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는 또 20일 발표한 예산안에서 법원 체계와 국가 부채 관리, 공무원 임금에 관한 예산도 10% 삭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집권 아래 국방비 지출을 증액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크렘린궁은 향후 5년간 국내 총생산 GDP의 3% 미만으로 국방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세계은행은 올해 러시아 경제가 6%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의 인권 침해에 연관된 중국 기업 11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20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KTK그룹과 생체인식 연구기관 등 11개 중국 기업과 단체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위구르족을 포함한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탄압과 자의적 구금, 강제노동, 비자발적 생체정보 수집, 그리고 유전자 분석 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남용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미국 회사와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웰버루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조치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비열한 공세에 미국의 상품과 기술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의회에서 20일 리비아에 대한 파병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이집트 의회는 이날 군대가 국가안보를 지킬 것이라며 압델 파타의 시시 대통령이 내전 중인 리비아에 군대를 보낼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시간 등을 비롯해 리비아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또 현재 공개적으로 리비아에 군대를 보내고 있는 터키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영TV는 이후 화면에 이집트와 리비아, 한민족 하나의 운명이라는 현수막을 내걸며 리비아전 개입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이후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닷새에 걸친 정상회의 끝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회복기금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기금 총액은 7,500억 유로, 약 8,600억 달러 규모로 결정됐습니다. 샤르미셀 EU 정상회의 상임위장은 21일 좋은 합의를 이룬 것에 만족을 표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유럽의 상황에 맞는 합의라고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앞으로 할 일이 많지만 오늘 밤은 회복을 향한 큰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